여러 차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그 전체적인 문맥, 구조 이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읽으시면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쉬운 그런 책입니다. 특별히 1장 3절에 가서 보면 이 계시록의 내용의 말씀을 읽고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참 복이 되는 이런 말씀, 절대로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 아마 여러분 이제 22장까지 이제 강해를 다 이제 이렇게 다 들으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쫙 읽으시면 아마 한 3, 40분 내로 다 읽으실 거예요. 한번 처음부터 쭉 읽으시면 아, 이게 이런 내용, 이게 이런 내용이고 이런 내용이었구나. 아마 읽기가 아마 쉬울 거예요. 복이 되는 이와 같은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요한계시록을 제가 이제 코로나 걸린 이후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일단은 이거를 좀 먼저 전해야 되겠다고 해서 올해 정말 계획이 없었는데 요한계시록 이제 강의하게 돼서 저도 이걸 지금 준비하면서 또 즐겁고 매우 기쁩니다. 지난주에는 계시록 7장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했어요. 계시록 7장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신천지지 여호와의 증인이니 본인들을 유대인으로 착각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오용하는 14만 4천 명의 그 정체가 무엇인가. 계시록 7장 4절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14만 4천 명이다. 우리 교회가 아니고 이 봉인되는 일은 지금 일어난 게 아니고 7년 환란기, 그 환란기 중간 어디쯤에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또 여기서 이제 봉인이 되는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12,000명 해서 저 중동 땅에 지금 돌아와 있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14만 4천 명이 나오고 이 사람들이 온 세상에 다니며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왕국의 복음을 전하는 거다. 이건 뭐 너무나 명백한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을 뭐 성경 공부해준다 그래서 그런데 끌려가고 잘못 배우게 해서 이게 잘못되면 패가 망신하고 말 그대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오늘 한번 보세요. 여기 8장에 나와 있는 말씀 읽어보면 이게 살 때가 아니에요. 여기 이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살 수가 없어요. 거의 준 지옥과 같은 그런 때가 이제 되는 거예요. 이거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만 들어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든지 설거지를 하고 있든지 운전하고 있든지 일을 하고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신뢰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린아이든지 노인이든지 힘이 있든지 없든지 재산이 많든지 적든지 그 상관없이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다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서 몸이 영화롭게 변화가 돼서 그래서 7년 환란기가 땅에 진행이 되는 저 위에서 혼인 만찬이 이루어진 가운데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 혼인 만찬에 참여하고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땅을 다스리고 온 우주공간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저 준 지옥과 같은 거기에 들어가서 그거를 통과해야 된다고 하면 그게 무슨 복된 소식이고 그게 무슨 기쁜 소식이겠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항상 우리에게 묻는 게 뭐냐? 평안하냐? 평안하냐? 그렇죠? 그렇게 묻잖아요. 그 평안의 소식이 되려면 환난 전 휴거의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소식이 돼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제가 7년 환난기 또 환난기의 구조 이런 거 이제 설명을 했고 특별히 6장에 나오는 일곱 봉인 심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일곱 봉인 다음에는 일곱 나팔이 이제 나오는데 오늘은 크고 두려운 주의 날과 일곱 나팔 심판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주의 날이 무엇인가를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일곱 개 나팔이 있는데 오늘 8장에는 나팔이 이제 네 개를 이제 불게 돼요. 이 천사들이. 그래서 일곱 나팔 가운데 처음 불게 될 이 네 가지 나팔 그 네 나팔의 의미가 무언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제가 준비한 것을 이렇게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지난번에 공부했던 요한계시록 그 7년 환란기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6장부터 7년 환란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환란 통과 교리가 나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환란 통과하지 않고 환란 전에 휴거받는다 그러고 천년왕국이 이 땅에 진짜로 있다 그러고 이거 믿으면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목사님들이 미쳤다 그러고 저 사람 거의 이단이라 그러고 이런 일이 이제 계속해서 생기며 저와 여러분을 압박할 거예요. 지금까지 미국에 있는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는 사람 다 이렇게 믿었어요. 환란 전 휴거 천년왕국 있는 그대로 이렇게 있다. 근데 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주변에 압박이 들어오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수가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 그렇게 믿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때가 이제 우리 앞에 오게 될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그렇게 남들이 갖지 않는 그런 희귀한 믿음인데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믿음이다. 여러분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세상에 누가 이야기해도 거기에 위축이 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무리 큰 교단이 뭐 이야기하고 아무리 유명한 목사가 이거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위축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주 예수님께서 환난 전 휴거의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대로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 믿기 위해서는 계시록의 구조를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이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계시록이 22장인데 계시록에는 유대교의 요소들이 매우 많다. 404절 가운데 278절이 유대교 요소들이다. 다시 말씀드려 계시록의 전체 3분의 2, 전체 가운데 3분의 2가 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그 요소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전이니 봉인된 두루마리 책이니 봉인, 나팔, 금병, 또 오늘 보게 될 왕좌, 성전, 성막, 제단, 왕, 제사장, 또 주의 날 뭐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개념이에요. 유대인들의 그런 요소예요.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자, 말씀드린 대로 6장에서 7장에는 일곱 봉인이 나오고 8장에서 9장에는 일곱 나팔이 나오고 15장에서 16장에는 일곱 금병이 나오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여기 있는 그림처럼 처음에 일곱 개 봉인이 쭉 이렇게 된 다음에 뭐 중간쯤 어디 일곱 개 나팔이 이제 쭉 심판이 이제 이루어진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뭐 7년쯤에 이제 3분의 1로 나눠서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일곱 개 이제 금병 심판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진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보고 있어요. 또 심지어 미국의 근본주의 신학교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의 구조가 아닙니다. 성경의 구조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유대인들의 묵시록에 이와 같은 그 형태로 이제 기록이 돼 있어서 저와 여러분 성경을 가서 보시면 여기 있는 것처럼 저 위에 굿이라고 썼어요. 제가 요한계시록 7년 환란기 구조 굿, 그 위에 있는 건 배드라고 썼습니다. 나중에 한번 가서 보세요. 그 위에 있는 건 배드고 여기 있는 게 굿이에요. 봉인이 1, 2, 3, 4, 5, 6, 6개 봉인이 다 끝나면 7년 환란기가 끝나게 돼 있어요. 가서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봉인 오늘 8장을 가서 이게 떼게 되면 그러면 7개의 나팔이, 나팔 소리가 이제 나게 돼요. 이렇게 돼서 후반부 3년 반에 그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이 다 불리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왕국이 또 이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가서 이제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11장, 10장 가서 보시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집중적으로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 강박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금병을 부어갖고 일곱 개를 순식간에 집중적으로 온 땅에 부어갖고 이렇게 해서 온 세상을 파멸로 이끄는 그런 일이 15장, 16절에, 16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7년 환란기는 봉인 가운데 여섯째 봉인이 이렇게 열리게 되면 끝이 나는 거예요. 7년 환란기. 그 다음에 나팔 일곱 개가 있는데 일곱 번째 나팔이 이렇게 불게 되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병 일곱 개가 거의 집중적으로 끝부분에 이렇게 다 쏟아지면서 7년 환란기가 끝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꼭 기억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은 6장 이후부터는 7년 환란기, 특별히 후반부 3년 반의 이야기가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된다. 요 구조를 잘 이해하고 요한계시록을 읽으셔야 된다. 6장에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첫째 봉인을 떼니까. 7장에 14만 4천 명이 나오잖아요. 13장에 또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14장에 14만 4천 명이 또 나오잖아요. 이렇게 반복이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시면은 절대 이 환란 통과 이런 교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일곱 나팔 심판 여러분과 함께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8장 1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일곱째 봉인을 여실 때, 그러니까 6장하고 그 다음에 7장은 일곱 개 봉인 가운데 여섯 개 봉인을 다 열고 나니까 끝이 난 거예요. 7년 환란기가.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다시 되돌아오는데, 이번에 일곱 개 나팔 심판으로 되돌아오는데 그게 후반부 3년 반에 이루어지는 거다. 집중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 그분께서 일곱째 봉인을 여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우리가 이제 폭풍 전야라는 거 얘기 들으시죠? 폭풍 전야. 폭풍 전야에 엄청난 침묵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커다란 폭풍이 있기 전에 고요한 게 이제 유지가 되다가 그냥 갑자기 폭풍이 이제 발생하듯이 지금 하나님께서도 지금 그런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큰 진노를 지금 이 땅에 이제 퍼부으시려고 하는데 후반부 3년 반에 그거를 성경은 큰 환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큰 환란, 창세 이후로 세상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그 환란, 이거를 하나님이 진노의 이와 같은 그 이 심판을 시작하시려고 할 때 이렇게 조용하게 반 시간쯤 시간이 흐르는 그런 일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4장 5절, 8절, 11절 이런 데 가서 보면 성전이 하늘에서 열리고 뭐 이러면 24장로, 그 다음에 천사들, 그 다음에 또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짐승, 이런 사람들이 입을 열어갖고 엄청난 규모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엄청난 큰 소리가 들리고, 그렇죠. 번개와 우리, 뭐 여러 가지 천둥, 엄청난 그런 큰 소리가 지금까지 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갑자기 조용하게, 그렇죠. 반 시간쯤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있을까 한번 여러분이 상상을 이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8장 2절, 3절 가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에게 일곱 나팔이 이제 주어졌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일곱 개 나팔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3절에 가서 보니까 이 일곱 개 나팔을 가지고 있는 일곱 천사 말고 다른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진 채 와서 제단 앞에 서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제단은 하늘에 있는 성전, 하늘에 있는 성전 아니면 성막이 있는데 거기에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거기에 금 향로를 가지고 와서 그러고서 많은 향을 받아갖고 그 향을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와 함께 그 왕좌 앞에 있는 금 제단, 제단이 있는데 금으로 만든 그런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성경 가서 보시면 성막이 이제 나오는데 조금 이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가서 보시면 제단이 두 개가 있어요. 번제헌물을 잡아서 드리는 번제헌물 제단이 있고 향을 올려서 드리는 분향제단 제단이 있어요. 이거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왕좌의 앞에 있는 금제단 위에다가 이렇게 금향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거기서 연기가 올라오잖아요. 이걸 이제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으시면 하늘에도 성전이 있고 또 하늘에도 성막, 아니 성전, 성막이 두 개가 사실은 나중에 이제 하나가 되잖아요. 솔로몬 성전 이후에는. 그래서 성막이든 성전이든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8장 5절 가서 보시면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을 지으라는 그런 그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을 주실 때 성막을 지을 때 패턴 있잖아요. 양식 있잖아요. 그 양식을 하늘에 있는 그 성막의 양식을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히브리 사람들의 성막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성막에 제사장이 들어가게 되는데 제사장은 꼭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맨 앞에 뭐가 있냐? 번제헌물 제단이 있어요. 번제헌물재단. 제가 가서 그 크기를 가서 이 출애굽기 38장에 가서 봤더니 5큐빗, 그 다음에 5큐빗, 그 다음에 높이가 3큐빗, 한 큐빗이 45cm, 0.5cm 정도라고 여러분이 그냥 기억하시면 5큐빗, 너비가 2.5m, 이쪽으로도 2.5m, 높이가 3큐빗이라고 이야기하니까 1.5m, 대충 이해가 되시겠죠? 요게 한 1.3m 되니까 이거 요거의 두 배 정도 이거 되는 그런 규모로 높이는 요 정도 되네, 높이가. 그렇죠? 요 정도 되는, 이런 그 번제헌물 재단이 있고, 그 앞에 손을 이제 씻고 하는 물두멍이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안, 이제 옆으로 가면은, 그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소가 있고, 그 옆에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 크기는 성소가 지성소의 딱 두 배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는 저 북쪽으로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그러면 우리 옛날 성경에는 진열하는 진설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여주는 빵을 놓는 이와 같은 그 상이 놓여 있고, 이 남쪽으로는 저기가 이제 어두우니까 불을 비춰야 돼서 등잔대가 이렇게 놓여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이 향을 태워야 돼. 그 앞에서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향을 태워야 되는 이와 같은 분향재단이 있어요. 그 분향재단 그 앞에 가서 보면 여러분이 아는 휘장이 있어서 그 안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이 향을 가지고 들어가서 절대 그 안에 있는 거 보지 못해요. 거기 가서 보면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이 언약궤를 덮는 긍휼의 자리, 이걸 덮는 그룹이 둘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어요. 이걸 보면 죽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냥 촉하게 안개를 이렇게 연기를 이렇게 피워갖고, 그래서 절대 저걸 보지 못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서 보시면 이제 이쪽이 동쪽이고 저쪽이 이제 서쪽이고, 저쪽 이렇게 등잔대가 놓인 쪽이 이제 남쪽이고, 이 상이 놓인 쪽이 이제 북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휘장 그 앞에 가서 보면 분향하는 그런 제단이 있는 거 보시죠? 저 분향하는 제단은 저거는 금을 입혔어요. 금을 이렇게 입혀갖고, 그래서 금제단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옛날 성경에는 향단이라고 이렇게, 참 이름이 이상하기도 했는데, 그게 그런 향단이가 아니고 향단입니다. 향단. 그래서 원래, 그래서 우리는 분향제단, Altar of Incense를 그대로 번역해서 잘못하면 향단이가 될까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냐. 이쪽으로 1큐빗, 이쪽으로 1큐빗, 이번엔 높이가 2큐빗.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니까 45cm, 45cm, 높이가 90cm.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뿔이 이렇게 4개가 달려있고, 그 다음 저 밑에 가서 보면 이제 향을 담아야 되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 숯을 담아야 돼. 그래서 저 위에다 올려놔야지 이제 연기가 이제 계속해서 저 앞에서 이제 나야 되는 그런 구조로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세가 이 땅에 지었던 성막에만 있던 게 아니라 원래 어디에 있던 거예요? 원래 하늘에 있는 성막, 성전에 있던 그거의 카피, 그거를 하나님이 이 설계도면을 줘서 땅에도 저렇게 똑같이 지으라고 해서 이 땅에 이제 짓게 이제 된 겁니다. 자, 이제 성막 얘기, 이제 성전 이야기, 분향재단 이야기,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2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곱 천사에게 나팔을 주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나팔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은으로 만든 은나팔이 있고, 여호수아 길 가서 여러분 읽으시면 여리고성을 빙빙빙을 돌 때는 그때는 양뿔 나팔, 양의 뿔로 만든 그런 나팔을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 나팔이 두 개가 있는데, 양뿔로 만든 그런 나팔, 목동들이 부는 이런 나팔,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사오는 그런 나팔, 성경에 나오는 나팔을 분다고 할 땐 그런 나팔이 아니다. 그런 나팔이에요. 우리 한번 가서 민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2절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너를 위해 은나팔 두 개를 만들되 통째로 한 덩어리에서 만들고 그것들을 사용하여 집회 군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이동하게 할지니라. 은으로 된 건데, 그러니까 아주 한 조각에서 이걸 이렇게 쳐가지고 그래갖고 이 나팔을 만드는 거예요. 은나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렇게 할 때 나팔 소리가 나면 전나팔이지 양뿔 나팔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나팔은 언제 이제 사용이 되느냐? 회중을 모을 때. 예, 그들이 나팔을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수천 명 우두머리 통치자들이 네 개로 이제 모일 거다. 3절에 그들이 그것들을 불 때는 온 집회 군중이 회중의 성막문에서 네 개로 모인다. 예, 그래서 사람들을 모을 때 나팔을 부는 거예요. 또 군대가 나가서 싸움을 하게 될 때 그때 예, 이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또 나팔을 불고 또 그 다음에 어떤 9절에 또 너희가 너희 땅에서 너희를 압제하는 원수와 전쟁하러 가면 그때 그 나팔들로 경고소리를 내라. 그러면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기억이 된다. 나팔을 불면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전쟁하러 나가는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게임이 끝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 원수들에게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또 어떨 때 나팔을 부냐. 10절에 너희의 즐거운 날과 너희의 엄숙한 날들에 또 너희의 달들이 시작되는 때 시작이 되는 때를 월삭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요 절기가 예, 여러분 유월절, 무교절, 뭐 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 오순절 여러 가지 그런 절기가 있으면은 그럼 꼭 등장하는 게 뭐냐 나팔이 등장을 한다. 나팔 알겠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용도로 하나님이 나팔을 주셨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또 스바냐 1장 14절에서 16절 가서 보면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때를 주의 날의 때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때 심판하실 때로 나팔을 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여러분이 마태복음 가셔서 24장 가서 보시면 환란기가 다 끝나요. 환란기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이 모든 민족들 이렇게 심판하시면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세요. 이렇게 되는 그 순간 일곱 개 나팔이 끝난 다음에 그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 또 뭐가 있어요? 나팔을 불어요. 또 그때 또 나팔을 부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나팔 특히 유대인들이 이렇게 언급하는 이런 나팔은 여러 용도로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 그런 그 뭐라 그럴까 일상생활 아니면 이 사람들의 어떤 그 명절 관습 뭐 이런 거 하는데 나팔이라고 하는 게 늘 사용이 됐다.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곱 개 나팔이 이제 불리게 되는데 예, 처음에 이제 네 개의 나팔은 지구의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지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생태계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게 이 네 가지 처음에 이제 나팔이 불게 될 때 그런 일이 이제 생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은 계시록 9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처음 네 나팔은 계시록 8장에 기록이 돼 있고 이 9장에 기록이 돼 있는 이 네 나팔, 두 나팔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없던 메뚜기 같이 생긴 그와 같은 무서운 존재들이 저 무적행 저기에서 나와서 저와 여러분을 죽이려고 이 땅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사람들이 좀 죽으면 좋겠다 오히려 이렇게 하는데 죽음이 안 와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예, 그다음에 유프라테스 강 넘어서 예, 뭐 이런 엄청난 그런 규모의 군대들이 등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마귀의 군대들이 저 지옥에 있던 것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세상 사람들을 괴롭혀서 인류를 파멸로 이끄는 이런 종류의 그런 그 심판 이거 심판을 하게 될 때 다섯 번째 나팔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이 이제 불리게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은 7년 환란기가 종결이 되는 거예요. 10장 7절 한번 가서 보시면 여러분 아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1장 15절에서 19절 가서 보시면 일곱 번째 나팔 이 소리가 나면 그러면 세상의 모든 왕국들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모든 신비가 종료가 되고 이래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오게 되는 천년왕국이 오게 되는 걸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은 심판의 나팔이 아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요 나팔이 있기 바로 전에 15장 16장에 엄청난 규모의 집중적으로 포화 사격을 가하는 일곱 금병의 심판이 떨어지게 된다. 성경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이제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금향로를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서 보면 금향로가 나오는데 금향로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저 오른쪽에 있는 저 아까 봤던 그 분향재단 있잖아요. 그 분향재단이 있으면은 그 분향재단이 있고 저 밖에 나가면은 번제헌물재단이 있어요. 저 분향재단에서 제사장이 아침마다 저 밖에 있는 번제헌물재단에 가서 불을 가져다가 그렇죠? 그걸 가져다가 저 그릇에다 이렇게 담아갖고 향을 거기다 올려놔야 돼요. 그래서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때까지 향이 쭉 다 이제 올라가고 나면 그러면 이제 불이 꺼지고 향이 다 없어지게 되면 저녁 때 또 가서 거기 가서 불을 가져다가 그 향을 올려놔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향이 하나님의 그 휘장 앞에 그 앞에서 올라가도록 만드는 그런 종류의 이 금 향로가 있어요. 그런 의미의 향로는 아마 저런 그릇처럼 이렇게 생겼을 거다. 예,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있고 그건 이제 레위기 여러분이 10장 1절 또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8절 가서 보면 저런 종류의 향로가 있고 또 한 종류의 향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휘장을 열고 저 앞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될 때 나오는 향로. 네, 그래서 향을 엄청난 규모의 향을 가지고 들어가서 향을 그 앞에 피워갖고 절대로 이 극률의 자리나 아니면 그룹이나 이런 게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아주 그냥 깜깜하게 그렇게 만들고 그룹은 들어가서 피를 뿌려야 되는 거 1년에 한번 이렇게 할 때 그때는 더 대제사장이 아마 저런 의미의 그런 향로를 가지고 가지 않았겠느냐. 여러분 나중에 이제 민수기 가면 고라와 이 한 250명이 아론과 모세를 대적할 때 향로를 갖고 오라고 그렇게 해서 향로 갖고 온 내용이 나와요. 향로 이런 거 가서 보면 아마 저런 제사장의 향로가 아니라 저런 이렇게 향을 담을 수 있는 이런 그릇이 아니었겠나. 저와 여러분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로 그러니까 자꾸 무슨 항아리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향을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센서라고 하는 그런 말이 영어로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향을 담는 그릇이에요. 향을 담는 그릇. 이게 항아리처럼 꼭 생기지 않아도 이렇게 이제 되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저기 지금 금 향로, 금으로 된 그 향로에다가 향을 가져다가 향제단 위에 지금 들이잖아요. 이거 지금 천사가. 그런 의미에서 아마 저런 식의, 저런 방식의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는 저런 형식의 향로가 아닐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해보면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이 가서 보니까 성경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꼭 향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향이 이렇게 올라가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향이 올라간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에도. 자, 그래서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잘 보시려고 하면은 누가복음을 가서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가서 보시면 거기에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나오는데 사가랴가 자기 계열에 따라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1장 9절에 제사장 직무의 관례에 따라 그가 제비를 뽑아서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저 향제단 위에 그저 분향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백성의 온 무리 거기 제사장만 들어가고 백성은 못 들어가니까 백성의 온 무리는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분향이 이렇게 향이 이렇게 향 연기가 올라갈 때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때 그 향이 올라가는 것과 함께 백성의 기도가 같이 올라간다는 이런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거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이건 이제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 8장에 거기 가서 보면 여러 성도들이 기도한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한다. 예, 4절에 갔으면 성도들의 기도 이런 것이 있는데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게 이 향과 함께 하나님께로 이제 올라가니까 응답이 된단 말이에요. 응답되는 내용이 5절에 있는 거예요. 그 천사가 향로를 취하고 그것을 제단 불로 가득 채워갖고 땅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있어요. 여러분 무서운 일이 지금 생긴 거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무슨 기도를 드렸겠어요?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성도들이 누구일 것 같아요? 누구? 우리 요한계시록 6장에 가서 보면 다섯째 봉인이 열리게 될 때 저 하늘에 있는 제단에 참수형을 당한 그런 혼들이 나타나서 우리 원수를 언제까지 갚아주시려고 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잠시만 더 기다려 그런 얘기하시는 내용 기억하시죠? 지금 그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앞뒤 문맥상에 저와 여러분이 그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를 갚아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데 그 응답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뭐로 보여주시냐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여기 음성들이 막 하늘에 쏟아져 나오고 그렇죠 천둥들이 쏟아져 나오고 번개들 지진이 막 일어나고 하니까 여러분 한 시간 반 시간 동안 조용해서 사람들이 아 이제 좀 모든 게 좀 다 지나갔나 보다 이렇게 좀 마음을 놓고 있는데 그냥 갑자기 하늘로부터 그렇죠 천둥 소리 그렇죠? 번개 소리, 그 다음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엄청난 규모의 막 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에 응답하시는 거를 이런 것들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표현이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이제 살아가면서 요 근래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뭐냐,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그린피스 뭐 이런 거 해갖고 환경보호자들이 엄청나게 이제 등장을 해서 오존층을 보호하고 지구온난화 보호해야 되고 그거 보호해야 된다, 이거 막아야 된다, 그렇죠? 아마존 정글 보호해야 된다, 멸종위기 동물 보호해야 된다, 뭐 다 저도 찬성을 하고 좋은 일입니다. 또 제가 하는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일이 열전달, 냉동, 공기조합 뭐 이런 게 하면은 이게 다 오존층 붕괴, 지구온난화 뭐 이렇게 가져온다고 해서 이런 거를 막는 그러한 그 친환경 냉매 이런 걸 제조하는 그런 일을 제가 이제 하기 때문에 뭐 이런 거 다 좋은 일이에요. 인간이 노력하는 거. 어떤 사람들은 아예 삶을 포기하고 지구 환경을 보호하러 아주 뛰어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이게 잘못되면은, 까딱 잘못하면 우상숭배가 돼요. 여기 한번 가서, 우상숭배가 되면, 이 신을 마더 얼스라고, 어머니 지구라 그래갖고, 아예 신을 만들어갖고, 이 땅이 지구라고, 이게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지금. 이러고 환경보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예. 이게 뭐, 환경보호하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근데 이게 도를 지나쳐서, 환경보호하고 지구를 뭐 보호하고 이런 게 우상숭배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이런 일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요새 이거 다 하는 거 누구야? 다 좌익들이 하는 거예요. 여기 이거 뭐 하는 것들이 다 좌익들이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하니까, 예,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요. 창세기 2장 15절 가서 보면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어요. 남자가 그 일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남자의 후예인 우리 사람들이 환경보호 제대로 잘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망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많은 창조물이 신음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 여기 계시록 8장 가서 보시면 지난 한 6천년 동안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진 그 이후에 지난 6천년 동안 사람들이 환경을 망가뜨려 왔거든요. 그 망가뜨려 온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냥 순식간에 이 3년 반 동안에 사람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정도의 환경 파괴가, 파멸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안에 기록이 돼서 이게 오늘 8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냥 지구의 생태계라고 하는 게 순식간에 멸절이 되는 이런 엄청난 규모의 하나님의 심판이 일곱 나팔 중에 네 나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대로는 하나님이 땅을 그대로 쓰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천년왕국 끝난 이후에 베드로후서 3장 10절 가서 보시면 지금 있는 땅과 하늘들을 하나님이 불사르시기 위해서 보존하고 계신다. 근데 이 땅은 영원 무궁토록 없어지면 안 돼요. 이 땅은 영원 무궁토록 존재하기 때문에 불태운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땅에는 악한 것들을 다 제거를 하시고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만들어주시는 그런 일, 이렇게 돼서 더럽거나 추하거나 악한 거나 무슨 세균이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2년 반 고생했는데 지금도 계속 이번엔 또 무슨 뭐 원숭이 두창이라는 게 또 나왔다 그러고 하여튼 계속해서 어려움이 오잖아. 이런 모든 거 다 없애서 그래서 그 땅에 이제 영원히 사람이 살게 돼요. 이런 사람들이 살게 될 때 해를 받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일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8장에는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생태계의 파멸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일을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그것도 순식간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지구를 향해서 쏟아붓는 이와 같은 기간을 성경은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해요. 옛날 개역성경에는 이걸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의 날 나오면 아, 하루가 24시간이니까 하나님이 24시간만 진노하시는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그냥 유대인들의 표현이에요. 주의 날 그렇게 나오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히 장악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런 방향대로 특별히 진노를 퍼붓는 이와 같은 시간을 날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지난 6천년 동안은 사람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용인을 하셔서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무언가를 하나님이 용인한 범위 안에서 해온 거예요. 해온 거예요. 또 어느 면에서 사탄의 날이다. 그렇죠. 사탄이 지금까지 사람들을 유혹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거 그거대로 하나님이 용인하시는 그런 범위 안에서 지금까지 일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 주의 날이 오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용인하시던 모든 것들 이거를 하나님이 다 이렇게 차단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으실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규모의 집중적인 심판을 내려서 그래서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이끄시는 그러한 때 이러한 때를 주의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Day of the Lord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개념이 구약성경에 특별히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전체가 다 주의 날에 대한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은 그러면 성경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의 날이라고 구체적으로 돼 있는 게 성경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총 24번이나 주의 날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 가서 보면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오리니 참으로 교만한 모든 자들과 사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들이 지푸라기가 되리라.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불태우고 그들에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온 세상을 초토화시키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4장 5절에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이 무섭고 정말 온 세상을 불태우는 이와 같은 날을 주의 날 이런 주의 날이 구체적으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전체 내용이 주의 날이고 구체적으로 말로 표현된 게 24번이나 성경에 나옵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인간의 뜻, 사탄의 뜻 지금까지 허용하셨어요. 여러 가지 이런 범위 안에서 이걸 다 전적으로 멈추게 하시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계획한 모든 심판을 집중 포화를 내려서 이 땅에 퍼부으시는 그런 시간 그럼 이게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것도 주의 뜻이잖아요. 주의 날이잖아요. 이게 이루어진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완벽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것도 주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주의 날은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7년 환란기 그거 끝난 다음에 천년왕국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난 이걸 전체를 다 주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주의 날은 그 주의 날 가운데 특별히 7년 환란기를 가리키는 때가 대부분이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7년 환란기에 혹독한 주님의 심판이 아무런 제재도 없이 이 땅에 퍼부어져서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생태계의 변화가 생기고 이 지옥, 이 부적행에서 메뚜기 같은 게 올라와서 사람을 이게 전갈처럼 사람을 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이런 일이 생기는 때, 이런 때를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걸 저와 여러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8장 1절에 반 시간 동안 모든 곳이 고요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안도하게 됐어요. 이렇게 될 때 5절에 나오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표징들 천둥소리, 번개소리, 커다란 음성, 지진 이런 것들이 나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들이 각각 자기의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떨어지는 그런 시간이에요. 자, 아마도 이 반시간 고요하게 된 때에 여러분 7장에 가서 보면 14만 4천 명을 봉인할 때까지 그렇죠. 이런 다른 것들을 해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아마 이런 반시간 이런 고요한 그런 그 시간이 이런 사람들 봉인해서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또 동시에 14만 4천 명이 봉인을 받고 온 세상에 다니면서 왕국이 왔다고 오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두 가지가 다 그렇죠.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때가 이 때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일곱 나팔에 네 가지 나팔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자,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이제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잇따라 나와서 땅에 쏟아짐으로 나무들의 3분의 1이 타고 모든 풀이 타더라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3분의 1이에요. 다 나오는 게 3분의 1. 자, 이거 기억하시고 나무의 3분의 1 모든 풀이 다 탄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분들이 9장 4절에 가서 보면 모든 풀이 다 탔는데 9장 4절에 보면 또 나와요. 그것들이 메뚜기 같은 게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는 해치지 말라. 근데 여긴 또 무슨 풀이 또 있느냐.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지금 여기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그 당시에 존재하던 모든 풀 얘기하는 거예요. 풀은 여러분 이게 3년 반 정도의 기간에 걸쳐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나 푸른 풀을 다 없애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 풀이 푸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나요. 지금 이런 것들을 잘 기억, 성경이 하나도 오류가 없게 모순이 없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땅에 있던 푸른 풀, 그것이 없어지는 거고, 그렇죠? 나머지 다른 풀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다시 나게 되면 그것들을 해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다. 성경 가서 보시면 우박, 여러분 우박이 규모가 이 정도 되는 거 아세요? 이게 하늘에서 이런 기상 이변이 이제 발생해갖고 이제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뉴스 보시잖아요. 이만큼 큰 우박이 미국 같은 데서 지금도 떨어져서 차 유리에 떨어지고 다 이렇게 되면 그냥 차를 다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규모의 우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가서 보시면 우박이 나오는 건 거의가 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출애굽기 9장에도 이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 심판 내릴 때 우박이 있고, 욥기 38장에도 그런 우박이 나와요. 우박 나오면 거의가 다 하나님의 심판이야. 가서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불에 이제 피가 섞여서 떨어지는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있는데, 요엘서 2장에도 가서 보시면은 요엘서 2장도 주의 나라의 심판 맨 끝부분에 대한 걸 이야기해요. 거기 가서 보면 내가 하늘들과 땅에서 이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다.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래서 피가 이 땅에서 흘려지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서 나무의 3분의 1과 그 당시 존재하던 모든 풀이 완전히 다 사라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 로마서 가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가서 보시면 로마서 1장에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으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이미 계시가 됐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진화론이다 뭐다 해갖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눈을 가리고 사는 그런 사람들, 불의 속에서 진리를 꽉 붙잡아다고 진리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신다고 하는 게 이미 계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왜? 이는 하나님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 인간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기가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없어요. 우리 주변에 모든 게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1절. 그런데 그렇게 알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받으실 영광을 그분께 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상상한 가운데 허망해져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면서 어리석은 자가 돼갖고 썩지 않을 하나님의 형상을 썩을 사람 섬기고 새 섬기고 네 발 달린 짐승 섬기고, 여러분 인도고 이런 데 가서 보세요. 한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소를 섬기잖아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게 소가 신이에요, 신. 그렇죠? 어떤 사람 저 부처 저 돌덩어리 이런 거 만들어 놓고 거기 섬기고 마리아 만들어 놓고 그런 섬기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계시가 돼 있다. 계시가 돼 있어요. 그게 지금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하시겠다고 구약성경의 주의 날에 이 심판에 관련된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계시를 주시고 주신 그 일이 드디어 인류의 맨 마지막 부분, 여기 7년 환란기에 그 계시된 게 지금 쏟아져서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생태계의 변화가 생기고 인간이 파괴되는 이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자, 8장으로 넘어가서 다시 8절, 9절 가서 보니까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불타는 큰 성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으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으며 또 바다에 있으면서 생명을 가진 창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지더라.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첫째 천사는 땅을 심판했어요. 두 번째 천사는 바다를 심판하는 거예요. 바다를 심판합니다. 자, 바다는 여러분이 저와 아는 것처럼 각종 양식거리를 주는 정말 거의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바다에서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다가 심지어 우리가 이게 숨쉬고 있는 산소까지도 지금 바다가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이 큰 산이 떨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 벌써 보니까 뭐 같아요? 엄청난 규모의 유성이나 이 별이 떨어지는 거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기 가서 보니까 요 근래에 우주 탐사, 이와 같은 그 우주 탐사 그 시스템이 저 밖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지금 사람들 사는데 떨어져가지고 지금 커다란 사진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런 로켓 같은 거, 우주 왕복선 같은 것도 오면은 지금 사막이나 이런 데 떨어져야 되는데 민가로 떨어진단 말, 그럼 아주 완전히 초토화되는 것처럼 엄청난 규모예요. 지금으로 봐서 바다, 이 바다가 뭐 지중해가 될 수도 있고 태평양이 될 수도 있고 뭐 인도양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엄청난 규모의 그와 같은 그 유성이 떨어져서 바다 안으로 떨어져 내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수많은 그 안에 있는 창조물이 죽게 되고 또 뭐가 발생하겠어요? 쓰나미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배가 다 망가지고 그렇죠? 해변가에 살던 그런 사람들 거의 다수가 다 죽게 되고 그렇죠? 이러한 일이 생긴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이거 이해되잖아요. 예, 불타는 큰 사람 여러분 유성이 들어오게 될 때 다 이 지구의 이 대기권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엄청난 규모로 뜨거워져갖고 불처럼 돼서 들어오잖아요. 이거 지금 성경이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조그만 유성이 아니라 엄청난 규모의 그런 유성이 태평양이든 지중해든 여기 들어와서 그래서 그게 들어오니까 온 세상의 바다 시스템이 완전히 교란이 돼서 네, 그래서 쓰나미까지 이제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10절에서 11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근원들 위에 떨어졌는데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하느니라. 그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물들이 쓰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물로 인해 죽었다. 계속해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땅 심판했고 바다를 심판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먹는 물 이제 짠물 이거 다 했으니까 이제 민물을 심판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번에 아주 구체적으로 별이 떨어졌다고 했고 그 별의 이름이 쑥이다, 웜우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쑥은 신약에 한 번 나오고 구약성경에 이제 일곱 번 나오는데 여러분 가서 구약성경에 여러분 가지고 계신 안드로이드 폰이나 가서 쑥하고 찾으면은 여덟 번이 나와요. 가서 한번 보세요. 다 독.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거, 먹었다고 하면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 마라 사건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탈출한 다음에 거기 마라에 도달했더니 물이 써가지고 먹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때 이거를 단물로 만들어준 그런 사건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런 것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번에 반대가 된 거예요. 단물이 이번엔 쓴물이 되는 거예요. 쑥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별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왜 강조하냐? 이거는 자연적으로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우연히 생기는 그런 일이 아니다. 내가 계획을 하고 인간의 생태계 전체를 다 파멸시켜서 인간들이 이걸 통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마지막 찬스를 주고 또 14만 4천 지금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이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8장 12절 거기 가서 보니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이 자기의 3분의 1 동안 빛을 내지 아니하며 밤도 그와 같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이제 땅에 있는 건 다 한 거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마지막으로 우주 공간에 있는 것들, 이 공간에 있는 것들, 이것도 또 3분의 1 심판이에요. 3분의 1. 그래서 해와 달과 별, 이걸 하나님이 타격을 가하는데, 타격을 가한다고 하는 말이 재앙으로 타격을 방해서, 그래서 그것들이 재앙이 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들이 재앙이 되게 한다. 그래서 이번엔 초점이 하늘로 바뀐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해가 하루에 뭐 8시간이고 9시간이 빛을 내야 되는 3분의 1밖에 안 내고, 그렇죠. 달도 마찬가지고 별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밤에는 새까맣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3분의 1 동안 아무것도 없는데 얼마나 새까맣겠어요. 낮에 3분의 1 동안 해가 없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온도가 급강하하겠죠, 여러분. 그렇죠. 해가 3분의 1 동안 빛을 내지 않으면 온도가 급강하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지금 발생을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해결책을 찾느라고 분주한 가운데 땅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모든 것들이 3분의 1씩 빛을 내지 않는 이와 같은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한다. 요엘서 가서 보니까 아까 읽다가 그만뒀는데 내가 하늘들과 땅에서 이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니라. 이때가 언제냐?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렇죠?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결과 온도가 하강하고 기후에 변화가 생기고 파도가 이게 변화가 되고, 그러면 여러분 농작물이 재배가 되겠어요? 낮에 3분의 1이 어둡게 되면 농작물 재배가 안 되니까 기근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이후로 주의 날의 심판이 나온 그런 구절들 가서 보면 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1월 성신에 변화가 생깁니다. 이사야서 13장 9절에서 10절, 에스겔서 32장 7절에서 8절, 요엘서 2장 10절 31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25절. 우리 한번 누가복음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자세하게 잘 기록을 했기 때문에 누가복음 21장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겠고 땅에서는 바다와 파도의 울부짖음으로 인해 민족들이 혼란 가운데 괴로워할 것이며, 제가 다른 주석을 쓰지 않아도 예수님이 이미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땅에 닥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한 두려움과 예측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을 기진하게, 마음이 그냥 내려앉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앉아요. 그냥 마음이 주저앉아요. 또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무릎이 떨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런 다음에 어떻게 돼?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구름 가운데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성경이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하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언자들의 말씀들하고 여기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다 하나같이 똑같이 조화를 이루며 일치를 이루면서 주의 날의 강력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몇 가지를 했어요? 네 가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가 더 남았어요? 세 개가 더 남았으니까 여기 8장에 가서 보니까 또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날아가는 한 천사, 독수리가 아닙니다. 개혁성경에 독수리, NIV의 독수리, 이건 잘못된 거예요. 천사가 맞는 말입니다. 천사가, 무슨 독수리가 음성을 내요? 예, 천사가 음성을 내지. 그렇죠? 예, 뭐라 그래요? 이제 세 천사가 불게 될 다른 나팔 소리, 이제 세 개가 남았단 말이에요. 이것들로 인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영어로 워 이렇게 표현했는데 벌써 워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무섭잖아요. 우리말도 화 그러면 무섭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의 구조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기 가서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 이렇게 돼 있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가운데는 14만 4천처럼 믿음을 가진 자들도 있고 이 안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땅에 거하는 자들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을 표현하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13장 8절, 12절, 그 다음에 14절, 그 다음에 17장 2절, 그 다음에 8절에 다 땅에 거하는 자들, 다 누구의 진노의 대상들을 이야기할 때 땅에 거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생태계의 변화, 땅의 변화, 바다의 변화, 그렇죠? 민물, 강들의 변화, 1월 성신, 해의 변화, 달의 변화, 별들의 변화. 이건 그냥 눈으로 다 보이잖아. 이게 엄청난 그런 규모의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무서운 일들이 발생하고 또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을 따로 떼어서 봉인을 이렇게 치시고 나가서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비행기도 타고 다니고 다 다니면서 하여튼 간에 복음을 선포하러 지금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있고 또 이렇게 은혜로운 그런 그 복음을 선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목숨을 내걸고 지금 다니고 있고 이러면 우리 생각엔 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겠구나. 물론 회개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계시록 7장에 있는 것처럼. 근데 성경에 가서 보면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9장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0절. 이 재앙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않냐고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손의 행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며 마귀들과 또 금과 논과 은과 놋과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 곧 보거나 듣거나 걸을 수 없는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행한 살인과 마법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도 아니한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걸 기록해 놨냐?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지 못한 인간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다. 이게 지난 6천년 동안 구약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 오셨을 때 이를 기록한 사복음서에도 이게 기록,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을 가르쳤는데도 100명이 안 남아. 여러분 100명 구원받은 사람이 100명이 안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 겨우 120명 모였잖아요. 그것도 거의 대부분이 우리 자매님들만 모이잖아요. 남자들은 거의 말 안 듣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시대가 있었잖아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복음이 선포가 되고 해도 안 듣습니다. 그렇죠?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이제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정죄의 근거가 뭐냐? 이것이니 곧 빛이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시는 그분, 그 예수님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들이 악함으로 빛보다 오히려 어둠을 사랑한 것이니라.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들이 드러나서 책망을 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도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바로 그 앞에 1장에 가서 보시면 9절에 이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한 그 빛은 세상에 들어온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가 살 수 있다. 예외가 한 사람도 없어요. 아프리카에 사는 이와 같은 그 미개한 식인종이라 할지라도 아마존 정글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예수님께서 빛으로 알려주신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을 때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며 심지어 그분께서 자기 땅 유다 땅에 내려왔어요. 근데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파워예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파워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게 그런 파워예요. 그거를 누구에게 주냐?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무료로 거저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들은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 요한계시록 강해를 들을 때 야, 참 신기하구나 묘하구나 여기서 그치나면 안 되고 그렇죠? 혹시 내가 회개하지 않냐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는 이런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듣고 구원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도 악한 일을 계속해서 범하고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놓고 예수님 앞에 가서 1대1로 회개 보고할 그런 시간이 온다는 걸 기억하고 두려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를 우리의 행위로 밖으로 드러내 알리는 그런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런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계시록을 지금 준비해서 강해라고 있는 거고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알리기를 원하셔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만 알고 있어요.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구원받은 상태인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인가? 구원받고도 내 마음대로 살며 하나님을 괴롭히는 그런 상태에 있는가? 우리 각자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